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지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그 밭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었고 등불 비유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은 8장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절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겸손하며 진실하게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는 것 위에 더욱 풍성한 것을 받게 되지만 교만해가지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혹시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그것까지 뺏기게 된다. 이거 참 중요한 교훈,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요. 영적 생명의 법칙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시지만 이러한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장시켜버리는 자는 스스로 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모친과 동생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모친과 동생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육신적인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뭐 무시해도 좋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혹여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중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19절로 2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절의 말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의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형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형제여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길이 말씀과 행함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행함의 균형 있는 삶이란 뭐겠어요? 다름 아닌 말씀이 기초가 되어 집을 건축하거나 또는 마차를 끌고 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고 정석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22절로 가볼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랬어요. 이제 본문에 따르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 앞에 그 말씀 나누었던 그러한 내용들과 상당한 그 시차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 따르면 이때는 그날 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신 날 저녁 해질 무렵이다. 이렇게 좀 더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더 쉽게 알 수 있다고 봐요. 23절을 가볼게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쉴 새 없이 진행되는 선교사역으로 인해서 매우 피곤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에 오르시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셨던 것 같아요. 한편 마태나 마가의 기록에 비해 보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깊이 잠이 드셨다는 사실이 더 일찍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폭풍의 흉흉함과 예수님의 평화로운 휴식을 대조시켜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 하나 있는데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돌풍이 아주 많이 불어요. 그 돌풍으로 유명한 호수예요. 그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리적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갈릴리 호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중해보다도 200m가량 낮아요. 그래 해수면 위가 아니라 해수면 아래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은 높은 협곡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깔때기 역할을 하는 이 협곡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호수면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운 공기와 충돌을 하면서 폭풍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광풍은 배에 몰아쳐서 배를 조종할 수 없을, 불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큰 놀이다. 그래서 배를 전복시키거나 가라앉힐 수 있을 만큼의 격렬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몰아치는 높은 파도는 배 안에 물을 퍼붓게 되고 그 물은 제자들이 퍼내기는 퍼내지만 역부족이 되는 거죠. 이 물은 점점 배를 채워서 마침내 그 배가 가라앉는 처지에까지 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이에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 가운데는 배를 다루는 일에 전문가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12명이라고 하고 보았을 때 배를 다루는 사람들이 7, 8명, 7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요. 따라서 그들의 힘이 미치는 대로 위기를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더욱 악화가 되어갔고 마침내 죽음의 위험을 느끼게 되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는 그런 위치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가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봐요. 마가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공경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하는 투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나아갈까? 그래 마태는 탄원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단지 제자들의 급박한 보고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깨어나기만 하면 제자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었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의 다급한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잠이 깨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게 됩니다. 마치 바람과 물결에 인격이 있는 것처럼 꾸짖었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혹자는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의 배후에 있는 악령 또는 악마적인 세력을 꾸짖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꾸짖으셨던 것도 본문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 본문에서 바람과 물결 그 자체를 꾸짖으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이는 자연계를 한마디 말씀으로서 제어하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 2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기어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그래서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소 위급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요. 예수께서 함께 있는 한 안전하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질책하신 말씀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떤 제자들의 그 불신앙은 예수님의 평안한 모습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험 때에 마땅히 취해야 할 인내의 태도를 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느끼는 그 두려움과 기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자연의 위력 앞에서 느꼈던 죽음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신적인 능력 앞에 느끼는 경외심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리라고 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이제까지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놀라기만 할 뿐 예수를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됩니다. 자연현상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에서 신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그저 놀라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저가 누구기에 라는 물음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답되지 않은 채 강한 의무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이 25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감동적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저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자, 26절로 29절로 가보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켜왔으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옷을 벗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인적이 드물고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풍기는 무덤에 거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상당히 공포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뭐 당연하죠. 수치와 공포를 알겠어요. 이 사람은 본래 거라사 지방 사람으로서 전에는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 한때는 이웃 친지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귀신 들린 초기까지만 해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하면서 가족과 이웃들이 그의 손과 발에 쇠고랑과 고랑을 채워서 그를 보호하려고 아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귀신에게 잡힌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 사슬과 고랑을 끊고 광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더 이상 이웃과의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뭐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고 사회의 방관자로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의 한결같은 모습이고 이 사람은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아마 자기를 자해하는 일들도 꽤나 많이 했을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귀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키며 범죄를 충동하며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 따위를 좋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아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귀신은 자신이 그처럼 오랫동안 집에 왔던 사람으로부터 쫓겨나 사단을 포함한 영들의 감옥인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아마도 두려워했겠죠. 귀신은 초월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분을 두려워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환난 중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 중국에 계시는 우리 조선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래요. 8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초내에 고하니 그랬어요. 본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귀신 들린 그러한 내용들 뭐 그런 것에 이제 우리가 찬양 전에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전에 그런 나누었던 이런 부분들의 뒷부분인데 한 거라사인에 들어와 있던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간구하기를 자신들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은 귀신들의 영역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결과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냥 비탈길로 내리달아가지고 호수에서 몰살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 사실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2천 마리의 돼지 때보다도 더욱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을 이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실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 한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사업임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값지다고 하는 것 깨닫고 그 사역에 열심을 내주셔야 되겠어요. 8장 34절로 35절을 보죠.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돼지를 치던 자들은 예수와 귀신 사이에 있던 사건을 목격하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치던 돼지 떼의 손실에 당황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도망하였다는 표현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이 신기하고도 두려움을 느낄 만큼 놀라운 사건에 대해 동리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편 귀신 들렸던 그 거라사인은 완전한 정상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되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모습으로 되돌려주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경배를 아마 그 사람은 드렸겠죠. 불과 조금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까? 뭐 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녔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점잖게 앉아 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두려울 따름이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에게 직면한 상황이 매우 파격적임을 뜻하고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또는 신적인 사건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